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를 8만 68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28만 6천여 명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세계 최다 규모로 1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근무자 중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발생하자 백악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자신 집무실에 들어가는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감염된 직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음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 질병이 백악관에서 매우 잘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과 중국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발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브레이수스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확진 사례가 나와 많은 접촉자 추적이 이뤄졌고 이에 술집과 클럽 등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도 봉쇄 해제 이후 첫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독일도 규제 완화 이후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브레이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대부분 사람이 바이러스 항체를 갖고 있지 않아 쉽게 감염될 수 있다면서 검역 강화와 감염자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41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134만 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23만여 명, 스페인 22만 7천여 명, 영국 22만 4천여 명, 이탈리아 21만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28만 6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봉쇄 완화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재협상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일각에서 기존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그들이 스스로 서명한 협정에 부응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문제를 놓고 호주와 갈등을 빚은 중국이 일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사소한 기술적 위반 사례 등을 중국이 제기해 호주 대형업체 네 곳에 중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이란 국적 수감자 11명을 추방할 수 있도록 이란이 전세기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보 대행은 어제 트위터에서 미국에 구금된 이란 국적자 11명을 한꺼번에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란이 전세기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한 병원이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13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정부 관계자는 오늘 3명 이상의 무장괴한이 카불 서쪽의 다시트에 바르치 병원에 진입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은행 세 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약 2천만 달러의 구체적 정보가 오토 원비어 부모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올 1분기에 8,29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part of North Korea's historical practice of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 지역은 하루 종일, 나머지 북부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함경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 많게는 8, 9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삼지연은 12도로 시작되고 함흥은 28도까지 오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은행 3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약 2천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미국 내 북한 자금에 대한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원비어 가족들이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3곳에 대한 보호 명령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토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 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을 지목했습니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원비어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이들 은행들에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관련 정보 공개가 고객들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원비어 씨 측이 은행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겁니다. 보호 명령 요청서에는 각 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대북제재법에 의거해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를 보유 중이었으며,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총 301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뉴욕 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 이들 세 곳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총액은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비어 씨 측은 이들 은행들이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와 소유주, 주소 등을 비롯해 해당 자금이 예치되게 된 배경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보호 명령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조만간 원비어 씨 측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비어 가족들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스탠튼 변호사는 원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자금이 이체될 때 제3자 개입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비어 씨 측 변호인은 은행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비어 씨의 은행 세 곳에 대한 공개 요구는 지난해 재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와 남편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오펙에 서한을 보내 북한 자산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해외자산통제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2017년에 6,340만 달러와 북한이 1차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집계된 3,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원비어 씨 측의 법원 문건을 통해 최소 3개 은행의 일부 자금이 예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2018년 4월 아들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서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신디 원비어 씨입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Auto matters. We're never gonna let you forget.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 원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의 리처드 그레넬 국장 대행이 10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모친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넬 대행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디 원비어 씨가 아들 오토를 항상 그리워한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이날은 특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신디 원비어 씨와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 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원비어 가족을 사랑하고 원비어 가족이 정의를 찾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연말 북한의 불법 무역 거래와 돈 세탁을 돕는 개인과 금융기관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법안을 오토 원비어 법안으로 명명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올 1분기에 8,29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량의 절반에 불과한 양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의 지난 3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2,75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앞선 1월과 2월 각각 2,000톤과 2,900톤의 정제유를 공급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양입니다. 합산하면 지난 1분기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모두 7,750톤입니다. 러시아의 1분기 정제유 공급량은 중국의 1분기 공급량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고한 올 1분기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530톤에 불과해 러시아 공급량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례적인 대북 정제유 공급량 축소는 중국과 러시아의 1분기 합산 공급량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올 1분기 정제유 공급량은 약 8,3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량인 16,630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건 북한의 국경 봉쇄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제한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각기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원 한국학연구센터의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최근 기고문에서 대북 제재에 따른 유류 수입 제한으로 비료와 살충제 등이 부족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 등을 한 결과로 정당한 것이며 특히 최근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 영향으로 북한 스스로가 봉쇄에 나서 비롯된 것으로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의 코로나 관련 지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낸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두 전통 우방과의 우호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과 대북 제재 국면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needs to be seen against a broader backdrop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the idea that they have these special.
힐 전 차관보는 11일 VOA에 김 위원장의 행보는 북한의 외교 정책과 중국과 러시아와 형성해온 특별한 우회 관계라는 넓은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친서와 축전이 보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중 연대가 강화되는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것을 축하하는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오랜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찾는 북한의 역사적 관행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part of North Korea's historical practice of looking foremost to its long-standing partners.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공개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와 축전에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리 연구원은 또 북중 간 연대 강화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양국의 관계 강화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더욱 느슨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연대 강화는 양국 간 더 많은 경제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리 연구원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이 북한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을 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 제안에는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북한이 두 파트너국인 중국과 가능하다면 러시아의 지원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북한의 매우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from Kim Jong-un to both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is a very interesting North Korean way.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일절 비난하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의 중국의 좋은 이웃임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각각 구두 친서와 축하 전문을 보낸 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brings him closer to his traditional allies for potential support on COVID or economic issues.
김 위원장의 행보는 전통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한 지원 가능성을 높인다고 고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뻗으면서 코로나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제안에는 침묵하는 건 작은 제스처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is that we don't want small gestures. We are expecting something.
북한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전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생각했던 제재 완화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안을 수용하는 건 해외 기구나 조직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hy would they respond? It would involve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coming into North Korea, which is something they do not want.
미국이 약속한 지원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북한 엘리트층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은 시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고 제리 코널리 미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2주간 잠적 후 다시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의문만 더 커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은 11일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병적인 비만에 줄담배를 피우고 심혈관 문제라는 가족력까지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은 째깍거리는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며 우리는 통탄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널리 의원은 또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의 갑작스런 재등장은 해답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남겨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는 그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승계와 북한의 핵 비축량을 포함한 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지정학적으로 연관된 주요 국가들과의 계획이라는 결정적 측면에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어 김정은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위급 후보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면서 핵 적대국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정보에 맹목적으로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외교면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면서 그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의 깊은 가부장적 특징으로 인해 김여정의 나이와 성별이 쉽게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명확한 승계 계획이 없다는 건 권력 투쟁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과 더 넓은 의미의 지정학적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안보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북한의 지도부에 공백이 생겼을 때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입니다. 코널리 의원은 미국이 실무선과 고위급선에서 북한의 긴급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좀 더 공개할 것을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북한에서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탈북자 118명을 지난해 심층 면접한 내용과 통일연구원이 입수한 북한 공식 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백서 제작에 참여한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실장은 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녹화물 시청 또는 유포 행위에 대한 공개 처형 사례가 증가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검찰, 노동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룹을 통해 녹화물에 대한 합동 검열을 했지만 불법 시청이 증가하자 109 상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검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이른바 적색으로 불리는 녹화물이 적발될 경우 노동교화형 8년에서 10년까지 받는다는 증언이 있다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 전문가이자 탈북자 지원센터인 부산 하나센터장을 맡았던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은 이미 북한에 흔하게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시청보다는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북중 간의 어떤 밀수를 굉장히 방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외부 정보를 밀수했을 경우에는 가중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범 케이스로 뭐 사형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인 거지. 지금 뭐 단순 시청했다고 해서 사형하고 이런 정도는 이미 벗어난 거죠.
공식적인 구금 시설이 아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관행에 따르는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서는 한국행을 기도하다 적발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지속해서 수집되고 있다며 탈북을 알선하던 브로커들의 수용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에 국경 통제와 탈북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대북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는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발표한 북한인권 최종 보고서가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인권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북한 당국의 탈북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나와서 공개 처형이나 뭐 비공개 처형이나 하여튼 처형과 사례 관련된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북한하고 이걸 차단하는 게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실상을 최근 상황을 알리는 걸 차단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됐고 탈북을 차단하는 게 예전보다 더 강화가 높아지는 게 설명이 되죠.
COI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대규모여서 인도의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결론 짓고 북한 최고 지도부를 국제형사법원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서는 또 고문과 불법 체포, 불공정 재판, 감시와 도청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의식주와 교육 등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도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인권이 일부 개선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백서는 집결소와 구류장 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감소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며 구금시설 내 영양이나 위생, 의료 상황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재판 과정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거나 불법 가택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사례들도 포착됐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대목이라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뭐 북한 전체의 상황으로 확대해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북한이 일부 이제 반영을 한 조치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서는 그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단기간 내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형과 관련해서도 과거보다 공개 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공개 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백서는 다만 실제 공개 처형 횟수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집행이나 비밀 즉결 처형이 늘어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캐나다 군 당국이 코로나 영향으로 대북 감시 활동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축함과 정찰기 배치 등이 연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캐나다 군 당국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 작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네온 작전으로 명명된 캐나다 군의 대북 관련 활동을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명 네온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에 대한 캐나다 군의 협조 작전으로 구축함과 초계기 등의 파견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특히 선박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온 작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기적으로 캐나다 공군 초계기 CP-140 오로라 등 정찰 자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캐나다뿐 아니라 호주와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7개국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작전입니다.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작전 연기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주요 임무 수행을 지속함에 있어 병력 보호를 위해 작전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감시 작전뿐 아니라 캐나다 국내 그리고 국제 활동 등 20개 이상의 작전이 연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짐 레일리 라디오 쇼에 출연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날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 어떻게 바이러스가 발병했는지 또 어떻게 전염됐는지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결여된 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바가 이것이고 우리가 아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볼 때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탁월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서 계속 번영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상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제대응과 복원 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미국의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법안의 세부 내용과 의결 전망, 이조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안의 발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전 세계 코로나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총 9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국제기구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법안을 주도한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원은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모든 곳에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특히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결정에 반발하며 이 자금의 복원 조치를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들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하원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말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비 하원 의원이 동방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의 일부 내용이 이번 법안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 인식 조항, 즉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결의 형태로 포함됐습니다.
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이 두 법안의 핵심은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총 네 가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부과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포함한 인도적 구호의 전달과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유엔과 금융기관, 기타